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8장. 그 뒤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열두 사도들도 예수와 함께 다녔다. 그리고 예수께서 악령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신 여자들도 따라다녔다. 그들은 일곱 귀신에게 시달리던 막달라 여자라고 부르는 마리아와 헤롯 집안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많은 여자들이었다. 이 여자들은 자기네 재산을 바쳐 예수와 그분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대주었다. 많은 사람이 여러 거울에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어떤 씨는 길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에게 쪼아먹히기도 하였다.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다가 물이 없으므로 말라 죽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져서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그 숨통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것은 잘 자라서 백배의 곡식을 맺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잘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예수께 여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해준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하여도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듣기는 하여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유는 이런 뜻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나면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여 잠깐 동안은 믿지만 시련의 때가 닥치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이나 재산이나 인생의 즐거움에 숨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어 잘 익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굳게 간직하며 끝까지 참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고 등잔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모두 그 빛을 볼 수 있다. 감추어진 것은 모두 드러날 것이고 숨겨진 것은 모두 알려지거나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려서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왔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 계십니다. 그분들은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호수 쪽으로 거센 바람이 불고 물살이 일자 배에 물이 차서 가라앉게 되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웠다.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바람이 멎고 호수가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서로에게 말하였다. 이분은 누구이신가? 그가 바람과 물에게 명령을 내리시니 바람도 물도 그의 말씀을 따르는구나. 그들은 배를 몰아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라사 지역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에 오르시니 그 동네에 사는 어떤 사람이 예수께 다가왔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으며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 가운데서 살았다. 그는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높고도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여러 번 귀신에게 붙들려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의 손발을 쇠사슬로 묶고 지켰으나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그러고는 귀신에게 몰려서 외딴 곳을 헤매고 다녔던 것이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레기온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 안에 여러 귀신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귀신들은 예수께 자기들을 깊은 구렁텅이로 되돌려 보내지 말아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마침 그 언덕 위에는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자기들을 그 돼지들 안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빌자 예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돼지들은 언덕 아래 호수로 달려 내려가서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달아나 읍과 그 둘레에 농촌 마을로 다니면서 그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보러 왔다. 사람들은 예수와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은 제정신으로 돌아와 옷을 입고 멀쩡히 앉아있었다.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 일을 처음부터 본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라사 지역의 모든 주민은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께 그곳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떠나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께 자기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온 읍내에 두루 알렸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였다.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께 왔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다. 야이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함께 가시자고 애원하였다. 야이로에게는 12살쯤 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그분을 밀치며 쫓아갔다. 그 가운데는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으로 앓고 있는 여자도 있었다. 그 여자는 의사를 찾아다니느라 있는 돈을 다 써버렸지만 어떤 의사도 고쳐주지 못하였다. 그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댔다. 그 순간 흐르던 피가 멈추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이 모두 자기는 아니라고 하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사람들이 모두 선생님을 둘러싸고 밀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안다. 여자는 더는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서 예수 앞에 엎드렸다. 여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까닭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예수께 손을 대자 자기의 병이 곧 나은 것도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왔다. 그는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고 그저 믿어라. 내 딸은 나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 집에 이르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셨다.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울며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얘야, 일어나거라. 그러자 아이의 영혼이 돌아왔고 아이는 곧 일어섰다. 예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깜짝 놀랐다. 예수께서는 부모에게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창세기 제25장.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구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과 루두시 사람과 루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데 이들은 모두 구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줬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회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아르 아들 에브론의 밭에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다. 그 아래는 게달과 아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두루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 이 열둘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열두 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은 모두 137회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자손은 모두 하일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 동북쪽 경계 부근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다마람의 아람 사람인 부데일을 따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루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이 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팥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날이 다가옴에 대한 징조는 알려주셨습니다. 왜 이런 비슷한 징조들이 주님께서 오지 않으시는데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가? 그것은 신앙인들의 각성을 위해서일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신앙이 점점 무뎌지고 처음 사랑을 버릴 때쯤 되면 언제나 여차 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징조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뎌진 천국의 소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징조들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러다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12장 40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때문에 늑대에 대한 경계에 느슨해졌던 동화처럼 우리는 이런 비슷한 징조들이 반복되면서도 오시지 않는 주님에 대한 기대가 무뎌질 수 있음에도 경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뒤에 33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첫 번째로는 4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 말씀 중심으로 미혹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미혹하다 라는 말은 플라나오 라는 그리스어가 쓰였는데 방황하게 하다, 헤매다, 길을 잃다, 나쁜 길로 인도하다, 속이다, 죄를 짓다, 잃어버리다 등등의 의미를 가진 낱말입니다. 종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자칭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신비주의가 범람하게 됩니다. 신비종교의 거짓 예언은 종말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자신만이 가장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푼다고 하는 자만 대개의 경우 재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난리라는 말은 폴레모스, 싸움, 전쟁, 투쟁, 다툼 등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연과의 부조화도 난리며 투쟁하는 대상이 무엇이건 싸움을 난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절에 경계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6절 하반절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임하신 후에야 온전히 끝이 올 것입니다. 이런 일 전에 징조를 베풀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는 기회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도 헛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 12절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결속을 방해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신앙의 시련이 때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편안할 때도 신앙생활 잘 못한다면 어려움의 때 어떻게 신앙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랬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사랑의 식어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시험이라는 것은 스칸달론, 덧, 함정이라는 말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역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령하다는 은사들은 상실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등등. 사랑은 그 대상이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툼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나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바울은 나누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이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7절이죠. 네 번째로는 인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인내, 즉 오래 참음, 휘포메노라는 말인데 아래 머문다 라는 의미로 성령의 한 열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위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도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오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1세기 이후 계속해서 이러한 징조들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하시기 위한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말세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4절에 그랬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그러나 미혹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방황하게 하고 길을 잃게 하고 나쁜 길로 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잃어버리게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고 했는데,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개역 한글판입니다. 신앙의 결속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므로 모든 은사를 다 잃어버리더라도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신앙을 다잘 지켰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오시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로 그 몸짓 끼시고 그의 피 흘려주신 주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우리 죄사해 주셨네. 회개한 죄인 상한 가슴 되게 하소서.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저에게 늘 따스하게 대해주셨던 분의 부고였습니다.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시면서도 제가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나는 괜찮아 하고 말씀하시던 분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곤 합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떠난 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늘 생각나는 분들은 이처럼 저의 삶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분들입니다. 잠시 머무른 후에 빈소를 나서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인자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으신가요?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 다시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생각해 보니 올해는 유난히 이별이 많았습니다. 연초에 돌아가신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동안 가깝게 지내고 존경했던 분들이 여러 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상 대대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불명예스러운 이름도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세상에 큰 이름을 남기진 않았지만 저를 일으켜주고 늘 격려해 주시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더 뵐 수 없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처럼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역사에 이름을 크게 남긴 사람들 가운데는 좋은 이름이 아니라 악한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이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산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그의 출생한 날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초상집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혼인이 나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우매자의 태도는 세상의 향락만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 홍수 당시 사람들의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혼인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혼인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노아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향락만 추구하고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했으며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기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게 하지만 그 이름은 좋은 이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가려네 주의 이름.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